원래 오늘 내일 영어 예배가 부흥회 해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한국어 예배도 그냥 우리 영어 예배에 참여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또 EM 멤버들이 본인들 예배당에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좀 넓은 곳보다는 좀꽉 차는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영어 예배실에서 우리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래도 많이들 참여해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강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 켈빈 목사님 친구인데 그 시카고 사우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생명 내놓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아이도 입양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 아이처럼 키우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도 솔직히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린다고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어떠한 분명한 목적 또 삶의 어떤 자신들의 꿈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가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성경.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은 뭘것 같아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이야기할 때에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기초는 모세오경 율법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전혀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서 또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그냥 보통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어요? 아니면은 그 옐로스톤 가실 때 북쪽 문으로 들어가시거나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옐로스톤 그 들어갈 때에 또 북쪽 문으로 나올 때에 그 산을 넘잖아요. 그산 꼭대기에서 그 밑으로 이렇게 한번 그 경치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딱 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세요? 네.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 위대하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반 계시라는 것은 성경에도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연 속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알 만한 어떠한 그러한 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바람, 폭풍우를 우리가 딱 마주하면은 우리가, 야, 정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것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 자연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일반 계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 이 성경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신명기 4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죠.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룬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너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왜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친다,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해 버렸어요. 뭐 2000년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이 막 유대인들도 막 떠돌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예배, 희생제사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희생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루살렘 가서 막 양 잡아요? 염소 잡아요? 비둘기 잡습니까? 오히려 그 성전 터는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뭐 제사 드려요? 한국에서 좀 약간 오래된 일인데 한국 보면은 유스그룹 여름 수련회가 중요하잖아요. 그 유스그룹 전도사님이 너무 리얼하게 정말 이 구약의 말씀을 한번 가르친다고 하면서 애들 앞에서 염소를 잡아버렸어요. 진짜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지. 아니, 애들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거기서 그 살아있는 그 짐승을 잡아버리면 돼요. 애들이 얼마나 난리가 나고 막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목사인 저도 한참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할 정도로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 안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의 행위로 대표되는 것은 할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논쟁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뭐냐면 할례 안 봐도 된다 했다고.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행위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도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요즘 한국에도,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클래스에 도덕이라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도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윤리라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근데 윤리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신학교에서도 윤리를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문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대적인 상황에서,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윤리, 뭐 도덕 막 그거를 깊이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기독교 윤리를 담당했던 그 교수님이 자기를 기독교 문화 교수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회가 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변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도덕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할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세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나 변하지 않아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계명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십계명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십계명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뭐 학교에서 뭐 아니면 대법원에서 주청사에서 있는 그 십계명들을 다 없애라, 막 한참 막 없애다가 요즘 다시 또 십계명을 또 걸어놓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우리의 도덕, 윤리,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요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율법 세 가지 종류를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뭐예요? 사회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국가법일 수도 있죠. 공동체를 위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 예배법.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에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도덕,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 그 다음에 제사, 예배.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희생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니까 희생제사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폐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지금 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신정정치라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별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도덕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법이라든지 그 제사법의 어떤 그 기능적인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을지라도 이제 의미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적인 관계는 이제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가장 중요한 도덕, 그 도덕법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좀 부담도 있지만, 율법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그러니까 이 도덕법,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하여 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제 이게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유효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큰 도전은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금송아지 그다음에 그런 어떠한 형상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그 제자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막 얘기해도 안 믿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 율법,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세오경이, 모세의 율법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 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너희들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도망갔냐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네거티브한 그런 것이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율법은 완성된 건 아니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내용들이 다 십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핵심,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며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가를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출애굽하고 종되었던 그들이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시에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이 선민의식,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들만의 특권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러한 좀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의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Love wins. 뭐 좋은 말이죠. Love first.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러브가 어떤 러브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구원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 주님이지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뭐 죽은 안산홍, 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뭐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아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지킨다는 것은 이 우선순위, 공의, 정의, 질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다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정말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질서예요. 이 질서, 공의, 정의입니다. 질서, 공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의 어떠한 그 얄팍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떠한 그 세상적인 그러한 것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분위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뭐 세상이 요즘은 자기 의견을 갖다가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어떤 그 흐름 속에 말하면은 뭐 잘 뭐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맞으면은 참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막 이야기하면은 막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막 그냥 완전히 매도해버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살아가기 힘들어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왜 복음적인 교회들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트럼프의 편이 되었는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복음적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나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해리스를 찍으면은 또 완전히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까? 트럼프를 찍어야만 돼요? 또 트럼프를 안 찍으면 막 이런 식으로 막 흑백 논리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뭐라고 하라고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를 얘기하면은 좋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얘기하면은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시카고 한 연합장로교회는 이 정치적인 설교를 목사가 한다, 누구를 지지하라고 했다, 그 종교적인 그 면세 특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신고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목사가 제가 누구를 찍으라고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그 종교의 자유, 그거를 위해서 면세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재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뭐 공화당, 민주당,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 누구를 하라고 얘기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거의 지금 뭐 지금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죠? 다음 달도 다음 주잖아요. 거의 1% 정도로 지금 완전히 지금 누가 그게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이 사회가 양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사는 중립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신앙의 양심을 표현하지 않는 게 중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낙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청소년들, 아직 미성년자 아이들을 갖다가 막 어떠한 자기 성의 정체성 그런 것 때문에 성 전환 수술을 막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럽의 어떤 나라는 그렇게 허락했다가 너무나 많이 어떤 사람들이 남자로 바꿨다가 여자로 바꿨다가 수술하니까 1년에 몇 번으로 제한됐대요. 와, 내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수술이 얼마나 큰 수술인데 어린아이가 아직 미성년자가 그렇게 하도록 나이가 한대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대학교 보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 그 자녀들의 성적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애들이 동의해야 볼까 말까 하고 아예 아이들 동의 자체를 없애버려가지고 부모가 못 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 보지만 뭐는 볼 수 있냐면 또 어떠한 연락을 오냐면은 학비 밀린 거라든지 그거는 바로 연락이 와요. 그 학비 밀린 거에 대해서 그 파이낸셜한 그 스테이먼트에 대해서는 아이들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부모가 당연히 그 부모의 리스폰서빌리티라는 거예요. 일리노이에서 여러분의 미성년자 자녀가 낙태를 한다. 그러면 그 부모한테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알리지 않습니다. 법으로 알리지 말라고 통과됐어요. 여러분의 미성년자 아이의 정말 그러한 그 중요한 거를 어떻게 부모한테 안 알려요? 그런데 왜 안 알리냐면 이거예요. 그런 그 부모에게 그런 어떠한 핍박을 받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린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에게 그런 희생을 당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물론 그 아주 소수일지라도 잘 보호해야죠. 하지만 그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미성년자 대통령 선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못해요. 미성년자가 어떻게 투표해요? 미성년자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술 팔아도 돼요? 미성년자한테?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 팔아도 돼요? 안 돼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성전환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부모한테 안 알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아까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이 미국의 기준이 진짜 헷갈려요. 뭐를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잘하는 사람,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정책이 결정이 되어버린다면 몇 사람의 어떠한 그 판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또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은 이건 거를 잘못 얘기한다고 말할 수도 없죠. 얘기하면은 막 이상하게 지는 거예요. 내가 요새 한 가지 나는 이제 뭐 한국하고 상관없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정치적인 것일 수 있지만 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일날 한국에서 큰 집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막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차별 금지법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뭐 등록한 사람만 가겠다고 하는 사람만 하여튼 한 5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200만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단체 중에서 갈라졌어요. 뭐 소수일지라도 어떻게 주일날 그런 집회에 참여하냐, 정치적인 그에 참여하냐 막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뭐가 궁금해졌냐면 그 10월 27일날 그 집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퇴진할 때 촛불 집회에 갔는지 안 갔는지 궁금해요. 그분들이 그때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나 그게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졌어요. 좀.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왜냐면은 그때 그 촛불 집회에는 분명히 갔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정치적인 집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촛불 집회에 얼마나 막 많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막 그런 데에는 막 우리 다 가자고 해서 막 가고 이번에는 아 교회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정치적인 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냐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성명서도 발표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 목사도 대충 자기를 숨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고향이 전라도인 것 같아요? 경상도인 것 같아요? 네,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제 부모님이 속한 곳이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지. 근데 말투라든지 그거 말 안 하니까 모르죠, 그쵸? 네, 의외의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모르는 게 좋아요, 그때는.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경상도 출신인지 전라도 출신인지 그 다음에 뭐죠 충청도 출신인지 서울 출신인지 이북 출신인지 아니면 좀 섞여 있는가 뭐 그렇죠?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통 이렇게 이 지역적인 거 상관없이 목사가 그냥 목사는 목사의 어떠한 그러한 그 설교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문화는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내 입을 그 다음에 내 어떤 양심을 갖다가 막 법으로 뭐 판사가 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는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가만히 안 있어야 될까요? 그거 당회해야 되나? 당회에서 결정하면 돼요? 당회 결정하면 따라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뭔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미혹당하지 않고 막 어떠한 그 소문에 막 휩쓸려 다니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양심에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생각하면 정말 어떨 때는 안 되고 불쌍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신의 그 양심을 제한받는 자신의 그 신앙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의 꿈을 어떨 때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겠어요? 그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삶, 내가 믿음의 삶, 손해를 보는 삶, 그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말로만 얘기하면 애들도 말로만 얘기하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윤리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우리도 적당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탁월함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 물려받은 신앙 지키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믿음의 삶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 먼저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